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의 날이 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 앞에 모였나이다. 저희를 이와 같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전파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혹시 있거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심히 부족한 죄인 말씀을 들고 단에 섰사오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때 주의 말씀 사역에 쓰임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들이셨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유명한 학원이 있었는데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는 중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배웠는데 저는 평생에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죠.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깊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 문제를 또 풀어보죠. 그런데 또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빨간 펜으로 별 표시를 많이 하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공부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업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의 특징은 뭡니까? 시험이 끝나면 몇 점 맞았는지 점수에만 연연하고 자신이 틀린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 게으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또 내면 그 문제를 또 틀립니다. 그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한 가지 비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17장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시험 가운데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두 번, 세 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의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반석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1절 말씀에도 동사를 주목해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 행하고 장막을 쳤으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고 떠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이 그와 같은 해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하고 있고 또 NIV 성경 역시도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거나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and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와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17장과 16장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6장과 17장은 따로따로 각각의 그런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16장을 시작하는 단어도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15장, 16장, 17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였던 그 시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죠. 15장 마라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까스로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죠. 똑같은 시험이 15장, 16장, 17장에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엔드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된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질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또다시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험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복음성가에 보면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어제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그 복음성가가 지금도 뭐 많은 곳에서 불리고 있더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천국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광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장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험난한 길로, 이 고난의 길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을 통해서 제가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라. 내일까지 쌓아놓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일째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 무엇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물질,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가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잖아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가 아닌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날마다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라 하는 시험이 만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이나 인간적인 어떤 근원을 의지하기보다는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비춰볼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딥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내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일에도 모레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똑같은 시험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고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보십시오.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을 당장에 끄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갔어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까? 우리 이준호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은 또 맛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환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열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모든 가축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그가 의지하였던 재산과 또 그가 사랑하였던 자녀들을 빼앗긴 이후에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모세의 온유함과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모세의 온유함과 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혹독한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시험을 계속 실패하는 학생들, 만일 우리가 그 학생들의 선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이 온유함이 드러나는 놀라운 순간이죠. 근데 모세는 많은 관점에서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모세를 저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길로 모세는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잘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기도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해 나갈 때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그런 방편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을 가지고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길은 성공이 보장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연약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 아마 30대 초반에 사역하던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보기도팀이라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모였죠. 그러면 기도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저도 그 시간들을 지금도 기억하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런 인간적인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인재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모든 일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길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그런 보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도움과 호소를 요청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뜨겁게 먼저 기도하였던 이 기도의 사람 모세를 보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도움의 근원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은 애굽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위대하심이 나타났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백성들의 필요를 또 공급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반평균이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회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들이 과목마다 나와서 그 회초리를 들어서 그 뭐 1점에 한 대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시험을 많이 못 보면 그 평균 이하는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그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보통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잘 통과하겠지. 똑같은 문제를 이제 세 번째 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역시나 또 넘어지고 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앞에 있는 반석으로 가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마른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이때의 사건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석을 쪼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깨트려졌고 그래서 깊은 수원에서 나는 그 샘물로 저희에게 물을 마시되 흡족하게 마시도록 하셨고, 그것이 시내를 이루었고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부패하였으며 어리석고 교만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수를, 생명수를 공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신기루와 같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곤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트려졌다. 여러분 찬송가 188장에 보면 Lock of ages, clap for me.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이 깨어졌으니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맛보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죄에 대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곤고함을 느끼십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경험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에서 나온 샘물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15, 16, 17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7장에서 보면 반석이 깨트려졌습니다. 모세가 그 권능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트려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부활하심입니다. 승천하심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이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이 성령은 배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요,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신 이 시점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특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다면 저는 아마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찬송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야 아마 이것을 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고 있었을 때에 똑같은 실패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트리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자비하심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패역한 죄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저는 로마서 5장 20절에 하나의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광야는 우리의 부패함과 죄악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이 방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더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그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40년 후에도 이제 광야의 여정이 다 끝마쳐가는 그 40년 이후에도 또 한 번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사건이 나오죠. 제가 그 사건은 시간 강의상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똑같은 실패를 40년 후에도 이스라엘은 경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복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온유함과 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타내는 그 온유함은 그리스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모범을 닮고 있습니까? 또한 모세는 실패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계획이 다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지혜가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혹독한 시험 앞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움을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